있는 사람들과 신앙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겉으로만 보이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면서 누가 참 신앙인인지 신앙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분별을 하던 분별을 하지 못하던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참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이 아닌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헤롯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참 신앙 같이 보일 듯하지만 참 신앙이 아닌 헤롯의 모습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헤롯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헤롯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는 자는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삶을 살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헤롯의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 헤롯과 여기에 나와 있는 14장에 나와 있는 헤롯은 다른 인물입니다. 이 14장에 나와 있는 헤롯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되냐면은 세 아들의 이름은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의 별칭입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집트의 이 왕을 가르쳐서 뭐라고 읽거냐면 파라오라고 그랬죠. 바로. 한국말로는 바로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돼 있죠. 이 바로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같이 그런 바로 그런 왕을 가르치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이라는 것은 이 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왕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의 한 4분의 1 정도 어떤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유대 전 지역을 다 통솔하고 관할했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이 헤롯 왕이라는 것은 분봉왕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에서도 그렇지만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 지역을 관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이렇게 갈라진 지역, 나누어진 지역의 한 그 에어리아를 한 지역을 통과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몇 명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립이나 아켈라오 뭐 등등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지역을 나눠서 분할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유대를 관할하는 데 있어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뭐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자치 유대 사회가 자치 지역이었었고 또한 유대인을 앉혀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통솔하고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어떤 정치 제도를 로마라는 이런 나라가 그것을 식민지의 하에 있는 그 나라를 관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유대인 사람들이었고 로마 총독은 로마인에 의해서 로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이 아닌 이 유대인 이 헤롯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말을 듣습니다. 근데 들을 듣는데 여기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어떤 일을 여기서 벌이냐면은 자기의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그 동생 중에 여기 3절에 나옵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게 헤롯이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란 말은 자기 동생 빌립, 이 이복 동생입니다.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친상간, 간음죄 두 개 플러스 된 그런 유대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근친상간의 그런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을 잡는 이유는 사제로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죄는 죄다라고 직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오지로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보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민중이 저를 헤롯을 세례 요한이죠. 민중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선지자로 여겼다. 그래서 민중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도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선지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사악하고 예수님은 여우와 같다라고 그의 간사함을 가르쳐서 여우와 같다라고 말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런 간사하고 악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인하여 들으면서 달게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보여지는 그 행동은 또 달라요. 헤롯은 요한을 상대로 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그럼 죽이지 말아야죠.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옥에 가두면 안 되죠. 근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한 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자기 구약시대 보면은 사무엘시대 보면은 이 그 당시에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를 보고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의 대적이 되었더라.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으면 다윗 편에 서야죠. 다윗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사울왕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고 그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를 미워하고 그의 대적이 되고, 이 말이 되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헤롯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나름대로 보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반응이 크게 번민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달게 들음이라,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또 달게 들였대요. 달게 들였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NSB 영어 성경에는 enjoy, 즐겼다는 말로 쓰고, NIV 성경은 like, he liked to listen to him. He liked to listen to him 이라고 했어요. 어떤 성경에 he used to listen to him, he used to enjoy listening to him 뭐 이렇게 되고, 뭐 즐겼다? 달게 받았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의 이 선지자는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동생을 빼앗아 결혼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적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달게 들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크게 번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좀 어떤 guilty feeling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크게 번민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달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그 말이 결코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씀과 관계합니다. 성화도 말씀과 관계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열매 맺는 땅, 좋은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게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관계하고 있어요. 말씀을 단순히 어떤 리액션이 조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정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응하고 나갈 때 결실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코 인조해하고 듣고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헤롯이 보여주는 이 반응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번민하고 느끼면서 달게 들었고 말씀을 어셉트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저는 보면 이 정도, 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헤롯 왕이 분봉왕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못 믿을까요? 이 시대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완악함,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들을 때 아무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그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가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논리나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 상태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깨달음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말씀에 아무런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이 사람, 이 헤롯 분봉왕이라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의 반응은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것은 참으로 정말 요한을 의롭게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여 보호까지 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면을 느끼면서 달게 들으며. 이건 아주 너무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나중에는 결국 가둬버리고 어떻게 했죠? 그 자기의 헤로디아라는 빌립의 전처였죠.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헤롯 그 분봉왕의 생일 때 와서 춤추니까 연속해서 춤추니까 내가 이 날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이 날에 절반이라도 못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해가지고 결국 죽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참수시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한 면으로 보면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그의 말을 즐깁니다.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저는 이 사람의 유형을 어떤 사람이냐면은 돌밭의 뿌리였다는 것이라고 비유했을 때 그 유형 중에서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온 것 같은 유형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시간인가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기 몇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운 사람, 돌밭에 뿌리운 사람, 가시떨기에 뿌리운 사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 같은 그 유형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유형입니다. 근데 말씀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다 하나같이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왜 말씀을 듣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니셜 리액션, 처음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반응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어떤 반응, 그런 반응이 보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진다는 건 믿지 않는 자입니다. 변절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넘어진다는 건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것. 넘어진다. 결국 이 세 뿌리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과 가시떨게 뿌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한 길거리에 뿌렸다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결실했다는 말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에 뿌렸다는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통과 힘듦과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고통, 핍박 이런 것이 생길 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예수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나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헤롯 대왕도 돌밭에 뿌렸다는 것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달게 받은 거예요. 달게 받은 게 기쁨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달게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그때 모든 것을 다 집어던져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어떤 씨를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자라고 결실하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사람 결국 이중적이었던, 겉으로 표면적으로 말씀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반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즐거워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이 헤롯 분봉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자기의 헤로디아의 딸, 자기의 그런 동생의 처지요. 동생의 처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할 때 잘라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있는 것 같고 양심의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결국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 딸이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가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 마음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뭐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헤롯이 결국 죽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 결국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영 반대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죽여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다가 즐기다가 달가와다가 죽여버려요. 이건 완전히 믿음같이 보였지만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분봉왕 헤롯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반응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 참 신앙은 어디에 결정이 되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참 믿음이 결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인식,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제 세례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양심에 좀 가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1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세례요한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아니 지금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양심의 가책? 세례요한을 죽인 어떤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 그래 뭐 세례요한이 나타났나? 세례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 분봉한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솔직히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고백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합리화. 그리고 여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다가 결국 말씀에 따라서 세례요한이 던져줬던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그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거, 성자 하나님 구원자로 바라보는 거, 근데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례요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관점도 없고 분명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자기가 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양심의 가책대로 하다가 그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 깨달음을 가지고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니까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 예수?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시켜줄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구원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입으로 말고 머리로 말고 내 마음속에서 좋은 씨앗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고 결실하고 순종하는 이 결실의 모습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 헤롯 분봉왕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 권능이 있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고치고 이런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이 땅에 살 때 기적이란 기적 하나도 퍼폼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요즘에 그럽니다. 아, 기적을 일으키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어떤 체험을 하고 그 능력의 종이래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능력의 종이 아니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권능과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53장 54장 14장 바로 전 달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다 놀랍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나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기들도 신해요. 예수님의 말하는 그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 와, 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반부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증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니고 권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보세요.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저희가 놀라, 다 놀랐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 시청과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모든 능력을 보고 감탄합니다. 놀랍니다. 근데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효과적으로 납득하고 이해시킨다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 참 많습니다. 정확히 복음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가르쳐주고 이해시켜도 싫은 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싫은 거. 예수 믿는 게 싫은데. 그래서 성경에 구원은 뭘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나에게 난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 역사가 구원이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도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나의 어떤 이해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사실이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정하셨다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은 가짜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반응했지만 그 반응은 가짜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풍문이나 소문에 들은 거에 대해서도 그는 가짜로 반응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짓 반응, 거짓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반응하며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그럴듯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이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을 있었을 법한 사람이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만 받고 죄에 대해서 아마 양심의 가책은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죄 때문에 갈등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죄 때문에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전혀 나는 하등의 전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의 차이는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 죄의 갈등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죄의 갈등,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이 해롭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답답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나의 이 상태를 보면서 나는 파산한 존재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만으로 나는 온전히 구원받고 변화되고 정말 참 온전한 만족과 온전히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않지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합니다. 그분으로만 채워지고 그분으로만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영원히 망할 자요.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구원의 길에서 이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요, 진정 복된 자요, 그리고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으로만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는 진정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교훈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한날 그 어린 아이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이 결국 요청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에 의해서 비참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희생적 사역을 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로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죽은 죽음이 우리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는 뭐 선지자였으니까 죽었지,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순교화하는 삶, 매일매일 내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깨닫고 펄펄 살아있는 혈기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옛자는 완전히 죽은 자의 삶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울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 말씀에 대한 고백과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선교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뭐 세례 요한처럼 완전히 나중에 순교했죠. 이런 순교자의 삶을 지금 살 원타임으로 살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죽은 자의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순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되어진 자로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도 요즘에도 뭐 순교하시는 분이 있지만 순교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는 것이다. 순교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순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옛자가 완전히 죽어진 사람이 하는 게 순교다. 여러분 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또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순교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순교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 죽었네 순교했네 나랑 상관없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교훈, 시대에 관계없이 영혼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우리들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을 쫓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온전히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